테드 힐더브렌트 박사 구약의 역사, 문학, 신학, 강의 20. 저작권 기호 202영. Dear 테드 힐더브렌트. 저는 테드 힐더브렌트 박사의 구약 역사, 문학, 신학 강좌 20번에서 여호수아서와 평화주의 대정당한 전쟁 이론을 결론 짓고 사사기에 대한 소개와 함께 사사기에 대해 설명합니다. 에훗, 드보라, 바락, 기드온을 사사합니다. 주간 미리 보기.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기도의 말씀으로 시작합시다. 시작하기 전에 몇 가지 사항이 있으니 이번 주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에는 주로 열왕기상에 관한 퀴즈가 있습니다. 우리는 시험을 위해 한 장부터 열한 장까지 했으니 기본적으로 열두 장부터 스무두 장까지 나머지는 다 남았습니다. 그것을 끝내고 전도서 한 장부터 세 장, 열두 장을 읽고 로이 적의 기사가 있습니다. 그럼 목요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화요일에 나는 실제로 과제를 처리해야 했습니다. 추수감사절 때문에 일부 내용이 뒤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평소처럼 목요일에 퀴즈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화요일에는 화요일에 맞게 조정된 내용이 있을 것입니다. 비행기를 타고 여기서 나가거나 무슨 일이 있어서 일찍 집에 갈 예정이라면 화요일에 돌아와서 퀴즈를 풀어야 합니다. 사람들이 계속 말하죠. 월요일에 받아도 될까요? 내 대답은 아니오야. 아직 구성되지 않았습니다. 수업에 들어가기 직전에 만들어요. 그러니 추수감사절 휴가를 마치고 돌아올 때 가져가세요. 질문. 그럼 목요일 퀴즈는 열왕기 한 장부터 스무두 장까지인가요? 아니면 11번지장인가요? 12-22장. 웹사이트를 보세요. 웹사이트가 맞습니다. 그러니 웹사이트를 따라가세요. 좋아요. 기도의 말씀으로 시작하고 오늘 여호수아를 마치고 사사기를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좀 더 빠르게 진행하려고 함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감사드립니다. 사람들이 당신의 말씀과 당신의 임재를 모든 분야에 통합하려고 노력하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에게 당신의 친절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당신의 말씀을 연구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이 수업을 마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은 판사들을 이끌었습니다. 아버지, 당신은 또한 우리가 인생에서 걸어온 길로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당신의 말씀을 탐구하는 지금 이 시간에 당신이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태평양주의 마지막 수업 시간에 시험을 위해 수업이 중단되었을 때 전쟁이 한창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쟁에 대한 논의를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그 자체로는 전투에 참여하지 않지만 전쟁 상황에서 긍정적인 일을 하려고 의료진과 목사로 참여하는 비저항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평화주의 이런 평화주의 사람들 중 다수는 전쟁과 관련된 그 어떤 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의료진으로서 긍정적인 도움을 주는 방식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체로 그들은 왕국이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드는 것으로 묘사되는 이와 같은 구절을 인용할 것입니다. 전쟁 무기를 빼앗아 농사 목적으로 사용하고 그 목적을 바꾸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나라이니 전쟁이 아니라 평화와 화합이요. 땅과 함께 밭을 갈고 갈른 것과 이런 것들이니라. 이사야서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사자가 어린 양과 함께 누운 것,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누운 것으로 묘사합니다. 그리고 샬롬. 평화주의자들은 실제로 이 샬롬 개념에 초점을 맞출 것입니다. 평화와 조화. 그리고 왕국이 도래할 것입니다. 언젠가 사자가 어린 양과 함께 누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왕국에 관한 것이며 우리는 왕국 사업에 관한 것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세상에 존재하는 불협화음과 갈등보다는 평화와 화합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구절, 즉 예언적인 구절을 사용하여 우리가 하나님 왕국의 일부이므로 그 점에 있어서는 전쟁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할 것입니다. 이 사람들 역시 그들 중 다수가 자신을 방어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위해 죽는 모델을 주셨습니다. 따라서 군인이 등장하여 믿음을 위해 죽고 반격하지 않고 완전히 무저항 상태로 감옥에 가면 평화주의의 결과를 겪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당신에게 폭력을 행사할 수 있지만 당신은 어떤 식으로든 보복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주로 그리스도를 따르려고 노력하는 평화주의적 입장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로마인들이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을 허락하셨고, 그는 로마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는 그것들을 날려버릴 수도 있었고, 자신을 방어할 수도 있었고, 단지 눈을 깜박이고 산산조각으로 날려버릴 수도 있었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폭력적인 방법으로 자신을 방어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솔직히 말해서 우리나라에 평화주의자들이 있다는 사실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당신은 나 자신은 평화주의자가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기에 평화주의자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좋아합니다. 제 생각에는 그것이 일종의 소금이나 누룩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약간의 소금. 고기를 맛있게 먹으려면 소금을 약간 뿌려야 하나요? 그래서 저는 이 사람들이 사회의 누룩과 소금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평화가 그리스도와 사물의 길이며 우리가 그것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음을 상기시켜 줍니다. 제가 가진 문제는 모든 사람이 평화주의자라면 누군가가 이 사람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니, 난 진심이야. 모두가 평화주의자였다면 히틀러는 어떻게 됐을까? 아마 우리는 모두 독일어로 말하고 있을 겁니다. 세상에는 악이 있고 때로는 평화주의적 수단으로 악에 저항할 수 있고 때로는 누군가가 뭔가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 사실을 모든 사람에게 적용할 때 정말 조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질문. 모두가 평화주의자라면 히틀러도 포함되지 않을까요? 모두가 평화주의자라면 히틀러도 포함될 것이다. 더 이상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문제는 세상에 악이 있다는 것입니다. 히틀러 같은 사람이 있군요. 너희들 스탈린으로 가고 싶어? 아니면 마오? 마오쩌둥이 중국에서 6천만 명을 죽였다는 뜻이다. 세상에 악이 있나요? 그리고 세상에 악이 있을 때 때로는 권력을 잡은 사람들이 있고 그들이 나쁜 일을 하고 있어서 막아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있나요? 경찰은 나쁜 일이 일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무력을 사용합니까? 경찰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나는 그것에 대해 생각조차 하고 싶지 않습니다. 정당한 전쟁 이론. 나는 이것이 단지 전쟁 이론을 좋아합니다. 정당한 이유로 전쟁에 참여해도 괜찮다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좋은 원인이 무엇인지 물어봐야 할까요? 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히틀러가 독일을 지배하고 600만 명의 유대인을 학살했을 때 이 사람을 무력이나 필요한 모든 수단으로 막아야 한다는 것을 인정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히틀러는 멈춰야 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이 좋은 원인이었다는 것을 인정할 것입니다. 그러면 전쟁에 나갑니다. 그렇다면 좋은 원인은 무엇입니까? 한 나라가 우리에게 석유 판매를 중단했습니다. 그들이 더 이상 우리에게 석유를 팔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폭격할 권리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그것이 단순히 물질주의적 원인일 수도 있는 부당한 원인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완전히 용납될 수 없습니다. 물론 미국에서는 문제가 될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일부 전쟁이 옳다고 지적합니까? 여호수아는 전쟁에 나갔나요? 여호수아가 약속의 땅을 차지하기 위해 요단강을 건넜을 때, 그는 약속의 땅을 전쟁으로 빼앗았습니까? 나는 전쟁이 답이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보면 항상 화가 난다. 나는 보고 말합니다. 그걸 어떻게 아세요? 어떻게 알았어? 때로는 전쟁이 답일까요? 전쟁이 때때로 우리에게 답을 제공합니까? 대답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여리고로 가서 그 땅을 차지했습니다. 전쟁은 해결책의 일부였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대단한 일반화를 할 수는 없습니다. 전쟁은 답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전쟁에 나갔다는 사실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전도서를 좋아합니다. 여러분은 전도서 세 장을 읽게 될 것입니다. 무슨 때가 있다고 합니까? 모든 것에는 때와 계절이 있습니다. 평화를 위한 시간이 있습니까? 평화를 위한 때가 있고 어떤 전쟁을 위한 때가 있습니다. 사랑을 위한 시간이 있고 을 위한 시간이 있습니다. 추측해 보세요. 싫어하다. 그리고 그것을 언급하고 당신은 미워하는 것이 결코 옳지 않다고 말합니다. 아니요. 실제로 신약성서는 우리에게 악을 미워하라고 말합니다. 이제 다시 우리 문화에서 우리는 모두를 사랑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악한 것을 미워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도서의 이 구절을 좋아합니다. 거기에 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평화할 때가 있고 전쟁할 때가 있습니다. 두 번 헷갈리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정말 흥미로운 구절이네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전사로 묘사하십니다. 그들을 홍해 건너편으로 인도하셨을 때 하나님은 자신을 이스라엘을 이끄는 전사로 묘사하셨고 그 내용은 출애굽기 15장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전사의 이미지를 사용하여 자신을 그렇게 묘사하십니다. 시편 18편에서도 하나님은 용사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전사라는 전체적인 주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모든 주제를 하나님은 왕이시다는 것을 강조합니까? 하나님은 왕이시다는 것을 강조합니까? 하나님은 왕이심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강조됩니다. 내가 웃는 것은 하나님이 종종 그의 백성을 승리, 즉 군사적 승리로 이끄는 전사로 묘사된다는 사실을 아무도 언급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이러니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전사라는 신의 주제는 무시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든 사람, 평화, 조화 및 모든 종류의 수사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가 말하는 것은 세상에는 나쁜 일이 일어나고 있고 때로는 신이 개입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관점은 무엇입니까? 이제 당신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다른 쪽 담도 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평화와 조화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예수님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요한계시록 19장 15절 이하에는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오시는데 요한계시록에서 두 번째로 오시는 예수님은 온유하고 온유하신 예수님이십니까? 아니, 입에서 칼이 나옵니다. 실제로 여기 우리 예배당에 있는 한 사람이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것은 나에게 완전히 터무니없는 말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검은 진실과 정의입니다.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칼은 진리요 정의입니다. 당신은 당신이 원하는 대로 성경이 말하게 할 수 있습니까? 그게 합법적인가요? 누가 성경을 그렇게 왜곡하면 그냥 가만히 앉아 계시나요? 우선 칼의 이미지이다. 우리는 진실과 정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보면 칼이 그의 입에서 나와서 백성을 죽이려고 나왔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아마겟돈 전쟁이고 칼이 사람들을 죽이는 전쟁입니다. 그래서 진실과 정의를 말하자면 이 사람이 이런 것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내가 말하는 것은 검의 맥락에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마겟돈 전쟁에서 사람들을 학살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이 두 번째 오실 때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시는 것은 온유하고 온화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분이 두 번째로 오실 때 그분은 왕으로 오셔서 다스리시고 적들을 멸하심으로써 통치를 확립하십니다. 이제 당신이 그것을 좋아하든 원하지 않든 이것이 설명되는 내용입니다. 내가 말하는 것은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처음 오셨을 때 그들이 왕이 통치하기를 어떻게 원했는지 보셨나요? 예수님이 처음 오셨을 때 그들은 로마의 멍에를 벗어던지기 위해 왕이 통치하기를 원했습니까? 그들은 그것을 원했고 예수님은 평화롭게 오셨습니다. 내 추측으로는 예수님이 두 번째 오실 때 우리는 이 사랑스러운 고민형 평화주의적인 하나님의 어린 양을 원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통치하러 오실 것이며 권세를 가지고 오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두 번의 오심이 혼동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전쟁의 규칙. 선한 전쟁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누군가가 좋은 목적에 참여했지만 나쁜 방식으로 실행할 수 있습니까? 누군가가 좋은 전쟁을 할 수 있고 대의는 옳지만 잘못된 방식으로 전쟁을 할 수 있습니까? 좋은 전쟁은 어떻게 치르는지 물어봐야겠죠. 그런데 이것이 제네바 협약 같은 것이 있는 이유인가요? 누군가를 붙잡으면 그냥 고문하고 죽일 수는 없습니다. 당신은 그들의 권리를 존중해야 합니다. 그들은 특정한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나라들도 그걸 준수하는데 지금 문제는 우리가 다른 나라들과 싸우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알카에다 / 이슬람 국가 유형의 세포 집단들과 싸우는 걸까요? 제네바 협약을 따르나요? 아니요. 사람들의 머리를 자르나요? 탈레반은 아프가니스탄에 있는가? 미국에서는 아이들이 학교에 갈 수 있도록 학교를 짓고 있나요? 탈레반은 무엇을 하는가? 탈레반은 만약 당신이 여자이거나 어린 소녀라면 그 학교에 가면 코를 잘라버릴 것이라고 말합니다. 코가 잘린 아프가니스탄 소녀들의 사진을 본 적이 있나요? 실제로 그렇게 합니까? 이에 대한 법률이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에게 그렇게 말해주세요. 성경은 전쟁을 하는 여러 가지 이유를 제시합니다. 그래서 나는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게 된 몇 가지 이유를 나열했습니다. 다음은 성경에 나열된 몇 가지 이유입니다. 전쟁의 이유. 하나는 그들이 땅을 차지하러 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약속의 땅을 차지하기 위해 요단강을 건너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도시를 불태우기 위해 군사적인 방법으로 그렇게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토지 취득은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게 된 이유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전쟁에 나가라고 명하셨고,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400년 동안 일으킨 가나안 족속을 가서 진멸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문화를 심판할 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누군가가 와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전쟁에 나가라고 하셨습니다라고 말한다면, 질문, 그 사람이 정신이 나갔다고 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지금 그분의 말씀을 통해 말씀하시는 것처럼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누군가를 상대로 하나님이 나에게 전쟁터에 나가라고 하셨다는 말을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도덕적 위반. 전쟁에 나갔을 때 도덕적 위반이란 무엇입니까? 그 여자가 잘려서 시비 부분이 배송된 것을 기억하는 사람 있나요? 그것은 도덕적 위반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여인이 잘려 베냐민 지파와 전쟁을 벌이게 되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이러한 도덕적 위반으로 인해 베냐민 지파를 거의 전멸시킬 뻔했습니다. 이 여자를 강간하고 죽인 뒤 이 남자가 그 여자를 토막내서 내보내는 거지요. 그것은 도덕적 위반이었습니다. 모욕. 다윗은 여기 암몬 사람들과 모욕을 위해 전쟁에 나갔고 이것은 일종의 흥미로운 일입니다. 암몬 자손의 왕이 죽자 다윗은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아버지는 좋은 사람이었는데 내가 내 아버지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내게 조공을 여기로 보내고 싶다. 나도 당신 아버지와 동맹을 맺은 것처럼 당신과도 동맹을 맺고 싶습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어린 아이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나를 지지하고 싶어서 그 사람들을 여기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스파이이기 때문에 보내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 땅을 감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는 일은 괜찮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장로들을 모두 그곳으로 보냅니다. 그의 장로들이 왕의 예복을 입고 들어오자 여기 젊은 왕이 말했습니다. 자. 저 사람들의 수염 절반을 깎으십시오. 그가 하려는 것은 수염으로 그들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수염의 절반을 깎고 엉덩이까지 옷을 자르십시오. 따라서 기본적으로 이 사람들은 몸의 일부만 덮는 로브를 입고 집으로 질주하고 있으므로 이는 완전히 모욕입니다. 다윗은 모욕을 당하고 요압을 보내어 암몬 족속과 전쟁을 하게 합니다. 다윗과 바세바의 이야기는 그 모욕. 도덕적 모욕의 결과로 일어납니다. 방언은 큰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모압, 암몬, 블레셋에서 쳐들어오는 억압적인 정권들에 의해 많은 공격을 받았고, 블레셋 사람들은 늘 유대인들을 폭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방어전을 벼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압 사람들에게 세금을 바치라는 명령을 받았고, 모압 왕이 들어와서 너희가 나에게 조세를 바쳐야 한다고 말한다. 이스라엘은 우리는 조공을 바치고 싶지 않다고 말합니다. 그건 그렇고, 이런 종류의 미국은 대표 없이는 과세도 없습니다. 우리는 합법적이든 불법적이든 국왕의 탄압으로부터 반란을 일으키고 미국 혁명을 해야 합니다. 내 말은 큰 질문이지만 세금이나 다양한 일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 의해 억압을 받는다는 개념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은 다른 사람들을 돕기 위해 전쟁에 나갑니다. 때로는 이스라엘이 다른 집단이 압제자들을 물리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전쟁에 나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때때로 다른 사람들을 돕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모두 전쟁에 참여하는 이유였습니다. 이제 이들 각각에는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들 각각에서 그것을 적용할 시기를 알기 위해서는 많은 분별력이 필요하지만 이것이 바로 전쟁이 일어난 이유 중 일부입니다. 예방전쟁. 이제 미국에 새로운 것이 하나 있는데 이것은 예방전쟁이라고 합니다. 내가 이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중 일부는 정말 나를 괴롭힌다. 즉, 그들이 당신을 때리는 것을 피하기 위해 당신이 먼저 공격합니다. 지금 내가 말하는 것은 내가 해야 할 것보다 더 명확하게 해보자. 이라는 핵무기 개발을 시도하고 있다. 이스라엘은 이란이 핵무기를 갖게 되면 우리에게 사용할 것인가 라고 말한다. 그들이 이미 이스라엘을 지도에서 없애려고 한다고 말했다면 그것은 그들의 지도자들이 명시적으로 말한 것임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그들이 핵무기를 개발하기 전에 그들을 파괴할 것입니까? 아니면 이스라엘이 거기 앉아서 글쎄 그들이 핵무기를 할 때까지 기다리다가 우리가 대응할 것입니다 라고 말할 것입니까? 그게 무슨 문제야? 그들은 핵 문제를 일으키고 있으며 모두가 죽을 것이기 때문에 대응할 사람이 없을 수도 있고, 아니면 많은 사람이 죽어서 대응할 수 없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 공격 유형을 수행하시나요? 이것은 매우 까다로운 질문입니다. 그것은 예방 전쟁이고 나는 그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너희들이 직면하게 될 문제는 다음과 같다. 옛날에는 나라들이 다른 나라들과 전쟁을 벌이는 일이 있었지? 지금 문제가 무엇입니까? 나라가 나라를 반대하는 것인가요? 아닙니다. 소그룹과 소그룹의 대결입니다. 알카에다 그룹, 하마스 그룹, 헤즈볼라 그룹이 있습니다. 이 그룹들은 모든 종류의 비열한 행위를 하도록 부름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세포들을 미국에 가지고 왔습니다. 그렇다면 미래의 문제는 도시에 핵무기가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갑자기 그들은 뉴욕에 핵폭탄이 있다고 주장하는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뉴욕시, 워싱턴, 필라델피아에 핵폭탄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무엇을 할 예정입니까? 보스턴. 그들은 그 네 도시를 선택합니다. 당신은 무엇을 할 예정입니까? 그들은 하나를 폭파한 다음 이렇게 말합니다. 세 개가 더 있어요. 무릎 꿇고 미국. 당신은 무엇을 할 예정입니까? 무기가 훨씬 더 강력해졌고 현재 이들 그룹 중 일부에는 국가적 정체성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중요한 질문이자 몇 가지 주요 문제입니다. 당신은 군복을 입지 않은 사람들, 즉 미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국가를 대표하는 것도 아니고 단지 그들만의 엉뚱한 이념을 선전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들은 사람들을 죽이면서 돌아다닐 수 있다고 느낍니다. 그러면 그 나라에는 개인들의 이념적 집단이 있는데 그들과 어떻게 전쟁을 벌이나요? 국가와 관련이 없는 개인을 상대로 어떻게 전쟁을 벌이나요? 여러분은 이것을 알아내야 할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은 여러분 세대입니다. 이것은 이전에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은 새로운 것이며 위험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냥 깔끔하게 정리하겠습니다. 내 생각엔 당신의 일생 동안 내가 평생 본 것보다 더 희미한 것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게 만들 것입니다. 지금 이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당신의 생애에 올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지금 나쁜 일을 하고 있는 미친 사람 한 명뿐입니다. 이전의 나쁜 점은 남자가 총을 가지고 있다면 그게 전부인가요? 핵무기로 작업을 시작하고 생물학적으로 작업을 시작하면 이 모든 다른 것들로 작업을 시작하면 전체 인구를 파괴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런 짓을 할 만큼 미쳤나요? 글쎄요. 두 대의 비행기가 건물로 날아가는 것을 보면 사람들이 그렇게 할 정도로 미친 걸까요? 그들은 자신의 살인을 믿습니까? 이것은 매우 슬픈 일이지만 제 아들의 반에 있는 누군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것은 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저는 TV를 볼 수 있는지 확인하고 괜찮습니다. 실제로 그 사람 반 친구 중에 그런 말을 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 아이는 아마 19 물결표 사인 20세쯤 됐을 거예요. 그게 문제인가요? 기상시간. 조심하세요. 여러분 세대는 여기서 직면해야 할 몇 가지 중요한 결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1. 8. 이제 여호수아서는 어떻게 시작되며 이 메모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이것은 다시 돌아오는 긍정적인 메모입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라.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 당신은 번영하고 성공할 것입니다. 번영과 성공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을 묵상하고 그것을 삶에서 실천하는 데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는 율법과 연결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라고 말하는 방식으로 시작됩니다. 그것은 중요한 일이고 좋은 일은 우리가 조슈아에서 끝났다는 것입니다. 판사. 그들의 역할에 대한 설명. 이제 여기에서 판사로 넘어가서 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일종의 새로운 주제를 선택할 것입니다. 모세는 구약성서에서 큰 인물이었습니다. 그의 학부생인 조슈아가 모세를 따릅니다. 여호수아가 모세 수준으로 올라갔다고 하면 여러모로 비교가 되지만 여호수아는 좀 내려간 것 같아요. 이제 사사 시대는 이스라엘이 분열되고 혼란스러운 시대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모든 작은 판사들이 자신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사사기의 주요 주제는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느니라입니다. 사사기는 전환기 책이 될 것이다. 사사기는 전환기이다. 이스라엘에는 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는 200년 정도에서 왕으로의 이동이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사 시대에는 실제로 왕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은 왕이시다. 사사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왕이 되십니다. 이 사사들은 다 하나님 아래서 다스리며 승리하며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사사들을 일으키시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대체로 왕이시며 모세가 신명기 17장에서 예언한 대로 이스라엘은 인간 왕으로 옮겨갈 것입니다. 이제 판사를 만나보세요. 모세는 신명기 16장부터 18장까지의 제도를 세웠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제도를 세웠는데 그 제도 중 하나가 바로 이 사사직이었습니다. 판사는 두 가지 일을 해야 했습니다. 1. 그는 정의를 분배해야 했습니다. 그는 이 땅의 정의를 분배해야 합니다. 특히 정의가 필요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가난한 사람, 고아, 과부입니다. 그들에게 정의가 필요한가? 그러므로 재판장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공평하게 하여 과부와 고아도 공평하게 하게 하려 하였느니라. 이 그리고 재판관은 신부를 데려오지 않았습니다. 돈과 정의는 분리되어야 했다. 판사는 뇌물을 받아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것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사사기를 읽을 때 재판관들 가운데 둘러앉아 재판을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까? 아니요. 따라서 모세가 설명하는 내용은 사사기의 내용을 놓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판사들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사실 판사는 무엇보다 군사 구출자입니다. 그래서 사사기에서 삼손은 법정 소송을 하면서 가만히 앉아 있지 않고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사 구원자들이 이스라엘을 전쟁으로 이끌고 있는 것입니다. 사사기 2장 16절은 이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셨으니 누가 그들을 이 침입자들의 손에서 구해냈는가? 그래서 판사의 역할은 구원자였습니다. 그분은 이 압제자들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구원자, 일종의 구원자이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실제로 군사 구원자의 역할을 맡게 되며 거의 부족이나 지역의 추장으로 보는 또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사기를 읽을 때 한 사사에서 다음 사사로 넘어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반드시 연대순으로 정렬된 것은 아니며 중복됩니다. 그들은 지역에 있고 지역의 족장입니다. 따라서 삼손은 입다와 동시에 떠날 수 있고 입다는 여기 요르단에 있고 삼손은 여기에 있으므로 그들은 서로 다른 지역에서 재판을 합니다. 심사위원들은 모두 서로 다른 지역에 있기 때문에 서로 겹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작은 족장이거나 부족의 족장으로서 40년, 80년 또는 20년을 통치하며 그런 시기를 겪습니다. 그들은 작은 족장으로 통치할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사사기의 갈등. 이제 각 세대가 이에 참여합니다. 여호수아서와 사사기 사이에는 흥미로운 갈등이 있는데 나는 이 점을 언급하고 싶습니다. 여호수아 21장 마지막 부분에 있는 43절을 보면 여호수아가 어떻게 반성하고 있었는지가 흥미롭습니다. 여호수아 21장 43-45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하신 모든 땅을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이 사실인가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열조에게 맹세하사 주리라고 맹세하신 온 땅을 이스라엘에게 다 주심에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 거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사방에 안식을 주셨으니 그들의 대적 중 한 사람도 그들을 당하지 못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원수를 그들의 손에 붙이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지배하신 모든 선한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더라. 그게 사실 인가요? 여호수아는 우리가 그 땅을 모두 차지했다고 말했습니다. 질문. 여호수아 이후에도 블레셋 사람들이 그 땅에 계속 있었나요?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과 싸웁니다. 여부스 시. 예루살렘 시는 어떻습니까? 여부스 사람들은 여호수아 이후에 예루살렘 도시를 소유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가져갔지만 여부스 사람들은 그것을 바로 되찾은 것 같습니다. 나중에 예루살렘 성을 실제로 차지하게 될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데이빗이 받아요. 이것은 다윗이 예루살렘 성을 점령한 지 수백 년이 지난 후의 일입니다. 여부스 사람들이 그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여호수아가 그렇게 땅을 다 차지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사실 사사기로 넘어가면 사사기는 또 다른 비전을 제시합니다. 사사기 1.19장에서 사사기 1.19까지 3물결표 쌓인 4페이지를 넘깁니다. 여호와께서 유다 자손과 함께 계시니 그들이 산지를 차지하였으되 그들이 철병거가 있으므로 평지에서는 백성을 쫓아내지 못하였느니라. 그런데 철병거가 무엇이 문제입니까? 당신 머릿속에는 배너와 철병거를 탄 검투사들이 이 크고 거대한 철병거를 타고 사람들을 짓밟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이스라엘에서 그들이 그들의 병거를 불태운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질문. 당신이 가려면 병거는 무엇으로 만들어졌습니까? 전차를 불태우나요? 나무로 만들어졌습니다. 따라서 철 전차라고 하면 거대한 전차가 있는 배너가 생각되지 않습니다. 대신 특정 위치에 철 보강재가 있는 나무 전차를 생각하십시오. 따라서 전면에 철 방패가 있을 것입니다. 군데군데 철로 보강되어 있는데 배너 영화에서나 볼 법한 거대한 철, 마차가 아니었군요. 그래서 철로 보강된 나무 마차입니다. 그런데 마차가 평야에서 잘 작동할까요? 산에서는 잘 일하나요? 아니요. 바위에 부딪혀 타이어가 터질 것입니다. 산에서 당신은 전차를 타고 넘어질 바위에 부딪힙니다. 그래서 그들은 평원에서 잘 일합니다. 이스라엘은 병거를 이길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들이 그것을 모두 차지했다고 말하고 사사기는 잠깐만요. 우리가 평야를 차지한 것은 그들이 철병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거기서 갈등이 보이나요? 그럼 어느 것이 맞는지 잘 말씀해 주시지요. 계속해서 자슈어와 함께 마무리하겠습니다. 여호수아는 어떻게 우리가 모든 땅을 차지했고 모든 약속이 성취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상황에 맞게 읽어야 합니다. 여호수아는 말년에 반성하는데 여호수아는 주님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다 행하였는가?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그의 상상 이상으로 축복하셨는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조슈아는 자신의 인생이 끝났다는 사실을 곰곰이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노인이 인생의 마지막을 되돌아볼 때 주님께서 그를 위해 행하신 모든 좋은 일들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가 모두라고 말한 것은 모든 작은 세부 사항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아니요. 그는 단지 기본적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성공을 주셨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땅을 차지하는 데 성공했고 그는 이러한 세계적인 성명을 발표하고 있지만 그는 인생 전체를 되돌아보고 있습니까? 이것은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는 노인입니다. 그들은 뒤돌아보고 그것을 특정한 방식으로 봅니다. 늙은이가 그런 짓을 해도 괜찮나요? 삶을 반성하고 모든 작은 세부 사항보다는 전체 천으로 살펴보고 싶습니까? 예, 그렇게 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내가 말하는 것은 조슈아가 나는 내 인생을 마쳤다.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라고 부르신 일을 마쳤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을 모두 빼앗았습니다. 그의 약속이 다 이루어졌고, 모든 것이 이루어졌습니다. 여호수아는 자신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선하심을 마음껏 누리고 있었습니다. 조슈아 이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상황이 바뀌나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는 여전히 작은 저항의 세력이 남아있고 사사기는 그러한 저항의 세력을 직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단지 사물을 보는 다른 방식일 뿐입니다. 내가 말하는 것 성경 구절을 취하여 그것을 보편화하고 절대화하는 것에 주의하십시오. 당신은 여호수아의 많은 진술을 절대화하거나 보편화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는 거창한 방식으로 논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도 괜찮습니다. 이제 언약의 조건 사사기 2장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언약을 범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그와 세우신 시내산 언약 곧 축복과 저주의 언약이요 모든 십계명과 하나님이 주신 모든 계명이라 이스라엘이 내가 그 열조를 위하여 정한 것을 어기고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은 그러므로 내가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둔 열방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그것을 사용하여 이스라엘을 시험할 것이다 즉 이스라엘 안에 아직도 어떤 무리가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더 이상 그들을 쫓아내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내 언약을 배반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을 시험하여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행한 것 같이 여호와의 도를 지켜 그로 행하는지 알아보려 하리라. 이제 하나님께서 남은 땅의 주민을 사용하여 이스라엘이 자기를 따르는지 아니하는지 시험하려 하심이니라. 이제 일어나는 일은 세대 간 전환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각 세대가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까? 세대 간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부족할 수 있습니까? 당신의 세대도 우리 세대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까? 우리 세대도 부모님 세대처럼 하나님을 알고 있을까요? 각 세대가 하나님을 아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나아가야 합니까? 세대 간 격차가 있습니까? 부모님 세대와 우리 세대 사이에서도 보이고, 당신 세대에서도 보이는 것 같아요. 그 조상들에게로 모여들었느니라. 사사기 2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세대가 다그 조상들에게로 모아진 후에라. 너의 조상에게로 모이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이것만 설명하겠습니다. 그들의 문화에서는 사람을 매장할 때 기본적으로 벤치 위에 올려놓습니다. 벤치는 이 정도 길이인데, 동굴 안에 있어요. 그들은 보통 동굴에 있습니다. 구멍은 이 정도 크기 때문에 몸을 굽혀야 하므로 벤치에 사람을 밀어넣고 피자처럼 온갖 종류의 리넨과 향신료로 쌓여 있습니다. 그들은 그것들을 거기에 넣었고 그 사람은 거기에 있었습니다. 일정 기간이 지나면 사람이 녹아 분해되어 뼈만 남는다. 일정 시간이 지나면 뼈만 남게 되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병적이어서 미안한데, 그 조상들에게 모였다는 말에 관한 것이다. 그런 다음 그들은 사람의 뼈를 모으고 벤치 아래에 구멍이 있습니다. 그들이 하는 일은 사람의 뼈를 가져다가 아래 구멍에 넣는 것입니다. 그때가 바로 그들이 그 조상들에게로 집합하는 때입니다. 그것들은 너보다 먼저 간 사람들을 넣어두었던 구멍 안에 있고 또 거기에 넣어두었느니라. 이제 너희는 너희 조상들에게로 돌아갔다는 말은 지어낸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음 사람을 밀어 넣은 다음 기다렸다가 그들을 아버지에게 모읍니다. 마리드. 그들은 우리처럼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런 식으로 누군가를 땅에 파묻고 그렇게 합니다. 사실, 그들이 아버지의 집에 모일 때 그들의 뼈는 뒤섞여 있습니다. 뼈가 다 뒤섞여 있을 뿐입니다. 나는 이것들 중 일부가 모두 섞여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코킴 무덤이 여러 개 있고 그렇게 들어가는 구석이 팔 물결표 사인 10개 있습니다. 그래서 공간이 있습니다. 내 말은 공간이 없으면 다른 곳을 빼낼 것이지만 벤치가 두 개 이상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여러 사람을 다룰 수 있습니다. 미안, 그거 그만하자. 그러나 하나님께서 또 다른 말씀을 하시면 그들이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느니라. 2장 10절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 세대가 다 그 조상의 조상에게로 돌아온 후에 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더라. 즉, 그들은 홍해를 건넌 것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그 땅을 빼앗은 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것을 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세대가 자라면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위해 행하신 일을 본 적이 없으며 하나님께서 이것을 지적하십니다. 3장 1절을 보면 이들은 여호와께서 가나안 땅에서 전쟁을 경험하지 아니한 이스라엘 자손을 다 시험하려고 남겨두신 나라들이니라고 했습니다. 그는 단지 전쟁 경험이 없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쟁을 가르치려고 이렇게 한 것뿐입니다. 그래서 그가 그들을 땅에 남겨둔 이유 중 하나는 모든 세대가 전쟁에서 자신을 방어하는 방법을 배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들을 그곳에 남겨두는 부분적인 이유는 그들이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전투에 참여하는 방법도 배우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목적을 위해 그들을 땅에 남겨두었습니다. 심사위원 주기. 사사기의 주요 주제 중 하나는 왕의 필요성입니다. 사사기는 혼란의 시대이며 이스라엘을 통치할 왕의 필요성을 지적합니다. 그래서 사사기는 이러한 필요성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판사들에게는 혼란이 있고 전체 그림에서 조화가 필요합니다. 주요 주제는 각 사람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혼란입니다. 모두가 자신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뭔가 익숙한 것 같지 않나요?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합니다. 이것이 사사기의 주기이다. 이것이 문학적 순환이고 우리는 실제로 이 순환을 거치게 될 것입니다. 사사기에는 이러한 문학적 순환이 있을 것이다. 그것은 이렇게 시작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길 것입니다. 아세라가 여자이고 바알이 남자인데 정말 온갖 부패한 풍습이 만연한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실제로 바알 숭배에 대해 많이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매우 부패한 예배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신들은 싸우고 서로 죽이고 반으로 자르고 바다의 절반과 땅의 절반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이 신들에게는 정말로 부도덕한 관행뿐만 아니라 정말 잔인하고 조야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실제로 바알들을 쫓습니다. 하느님께서 그들을 구출하시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출하시지만 그들은 바알을 쫓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할때 하나님은 진노하셔서 그들을 암몬 자손의 손에 파시고 다른 대적들의 손에도 파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그들이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과 다른 민족들의 손에 팔리거든 하나님께 부르짖어 회개하라. 그들은 여호와께 부르짖고 회개합니다. 사람들은 회개합니다. 그들은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이제 그들이 회개한 후에 일어나는 일은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시고 하나님께서 심판관을 일으키시는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재판관을 세우시는데, 이는 백성들이 회개한 후에 재판관이 개입하고 그 다음에 재판관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판사가 승리하고 판사에게 X년, 20년, 40년 또는 80년 동안 휴식이 주어집니다. 하나님께서 그 판사를 축복하시는 동안에는 평화와 조화가 있습니다. 그들은 적들을 물리치고 이제 평화의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에훗. 이제 이것이 사사기의 주기입니다. 사사기를 읽은 후 사사기에서 이런 순환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니까? 이제 우리는 미니 사이클을 위해 에훗을 할 것입니다. 에훗은 매우 특별한 사람입니다. 에훗은 우리가 보는 첫 번째 재판관이 될 것이며 이것은 작은 주기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한 장도 안 되는 짧은 시간 동안 전체 사이클을 볼수 있을 것입니다. 3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에게 이스라엘 왕을 주셨으니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눈에 악을 행하였으니 그 보응은 무엇이었느냐? 그 보복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모압 왕 에글론의 손에 파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모압 왕 에글론에 대해 무엇을 알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에 대해 한 가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는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성경은 이 사람이 과체중이고 뚱뚱하다고 아주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이제 미국에서는 과체중, 비만을 생각하면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문화에서 사람들은 지방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사실 이렇게 과체중, 비만인 사람들이 바로 왕들이었습니다. 왕들은 모든 음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큰 사람들이었습니다. 실제로 지방은 힘이라는 단어로 사용됩니다. 따라서 구약성서에서 지방에 대해 읽을 때 지방은 성공과 번영을 의미한다는 것과 매우 다릅니다. 이것이 바로 성공과 번영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에 대해 생각하는 방식과 매우 다릅니다. 자세히 설명하면 이 사람은 모압 출신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에훗이 재판관으로 등장합니다. 하나님은 그를 들어 올리시는데 에훗은 어떻게 됩니까? 이것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왼손잡이 에훗이니라 그는 베냐민 사람이었는데 사람들이 조공을 바치라고 그를 보냈습니다. 우리는 에훗에 대해 무엇을 알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가 왼손잡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에훗은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오른손잡이라고 가정합니다. 그는 왼손잡이입니다. 누군가에게 다가가 무기가 있는지 확인할 때 사람들이 무기를 가지고 다니는 특정한 장소가 있습니까? 지금까지 사람들의 무기를 확인한다면 어디서 확인하겠습니까? 지금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오른손잡이인데, 오른손잡이라면 검을 어디에 차고 다니나요? 검을 오른쪽 다리에 착용하지 않는 이유는 검을 이렇게 위로 당기면 자신을 찌를 것이기 때문이다. 왼쪽 다리에 올려놓고 가로질러 그리시지요. 그래서 왼쪽 다리에 놓고 이렇게 가로질러 그리면 됩니다. 그러면 에훗이 들어오면 어디서 그를 확인합니까? 그의 왼쪽 다리를 보니 거기에는 칼이 없습니다. 그들은 그 사람이 깨끗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질문. 오른쪽에 발판 단검이 있나요? 거의 유머러스 할 것 같으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에훗은 길이가 한 규빗 반 되는 양날칼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약 1피트 반 길이가 중요한가요? 나중에 중요해집니다. 이 모든 작은 세부 사항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는 그것을 옷 속의 오른쪽 허벅지에 묶고 매우 뚱뚱한 모압왕 에글론에게 조공을 바쳤습니다. 에훗이 공물을 바친 후에 공물을 메고 온 사람들을 길로 보내니라. 그리고 길갈 근처의 우상들 앞에서 그는 몸을 돌려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요단강을 건너는 곳으로 다시 내려갔다가 다시 에글론으로 가서 말했습니다. 조용히 하십시오 하고 말하자 그의 수행원들은 모두 떠났다. 그런데 왜 왕은 이 이스라엘 사람 한 사람과 함께 자신을 떠나게 했습니까? 당신은 그가 자신을 보호하고 싶었다고 말할 것입니다. 질문은 왕이 큰 사람입니다. 그는 큰 사람입니다. 그는 이 앙상한 이스라엘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는 그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는 큰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모든 수행원들에게 가라고 말했습니다. 에훗은 나에게 비밀 메시지가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당신을 위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왕이 자리에서 일어나자 에훗이 왼손을 뻗어 오른쪽 널쩍다리에서 칼을 빼어 왕의 배를 찔렀고 등에서 나온 칼날 뒤에 자루도 들어갔습니다. 에훗이 칼을 뽑지 아니하고 기름이 칼을 덮었더라. 이것은 너무 많은 정보입니다. 불행하게도 모든 세부 사항이 어떻게 하나로 합쳐지는지 보셨나요? 그런 다음 에훗은 현관으로 나가서 뒤에서 다락방 문들을 닫고 잠갔습니다. 그가 떠난 뒤에 종들이 다락방 문들이 잠겨 있는 것을 보고 그가 긴장을 풀고 있을 텐데라고 말했습니다. 이제 왕이 냄비 위에 있을 때 왕이 왕을 방해합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에훗이 문을 잠그자 신하들이 와서 말했습니다. 문이 잠겼으니 왕이 솥 위에 있겠나이다. 왕이 냄비 중 하나일 때 당신은 왕을 방해하지 마십시오. 이제 에훗은 어떻게 하겠느냐? 에훗의 탈출. NLT에 NLT가 있는 사람이 있나요? NLT는 여기서 흥미로운 번역을 합니다. 쇼생크 탈출 본 사람 있나요? 쇼생크에서 남자는 어떻게 감옥에서 나오나요? 기억나니? 그는 벽을 통과했지만 기억하십니까? 그가 겪는 긴 장면이 무엇인지 기억하시나요? 그 파이프가 바로 그 하수관입니다. NLT가 이를 변소를 통해로 정확하게 번역한 것처럼 에훗은 탈출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기본적으로 구멍이 생겼습니다. 그는 하수구로 내려가 변소를 통해 나옵니다. 이제 이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나에게는 4명의 자녀가 있고 그 아이들은 인디애나주의 교회 지역에서 자랐다는 사실이 항상 생각납니다. 우리는 미네소타 북부로 휴가를 떠났는데 정말 멀리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캐나다 국경 바로 옆 미네소타 북부. 이제 우리 아이들은 이런 것들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들은 외관이라고 불렸습니다. 내 아이들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었고, 내 두 딸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왔습니다. 밤이다. 우리는 캠프로 올라갑니다. 우리는 캠프를 세웠고, 날은 어두웠습니다. 이제 내 딸도 가야 하고, 내 아내도 가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캠프장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더블 홀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럼 이제 6학년, 7학년쯤 되는 여자아이들을 아시나요? 정말 난잡한 무대에 오르는 모습을 본 적 있나요? 그들은 물건을 떨어뜨리고 난잡합니다. 그녀는 이 난잡한 단계를 겪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손전등을 꺼냅니다. 내 아내는 무엇을 처리해야 할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거기로 나갑니다. 내 아내는 미네소타 북부에서 자랐기 때문에 무엇을 해야 할지 알고 있기 때문에 반대편으로 뛰어다닙니다. 그래서 그녀는 반대편으로 뛰어다닙니다. 그녀는 여기로 들어갑니다. 제 딸이 들어가서 여기는 안전한가요? 라고 묻습니다. 우선, 무슨 일이냐고요? 여기는 전등 스위치가 없어요. 여기는 칠흑같이 어두워요. 그래서 딸이 하는 일은 손전등을 들고 그녀는 그것을 구멍 속으로 비춘다. 이제 저 아래에 누군가 있나요? 저 아래에는 무엇이 있나요? 저는 알고 싶습니다. 저 아래에 무엇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녀는 호기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잠시 아래를 내려다봅니다. 그러나 그녀는 또한 매우 촌스럽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이것이 솔직한 사실입니다. 그녀는 손전등을 구멍 아래로 떨어뜨렸습니다. 그런 다음 손전등은 고리를 그리며 빛을 발합니다. 반대편에 아내가 있는데, 이 손전등 불빛이 빛나고 있는데, 바로 성소입니다. 그래서 제 아내는 그곳에서 날아가는데 제 아내는 성스러운 소였습니다. 그러면 딸이 오안 되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그들은 캠프로 돌아옵니다. 이제 제가 아버지이고 그들이 돌아와서 레베카. 그게 우리 손전등이야? 그게 우리가 가진 유일한 손전등이야? 레베카, 우리는 저쪽으로 돌아가야 해라고 말했습니다. 당신은 그러지 않을 거예요라고 말했어요. 물론이지요. 어쨌든. 그래서 우리는 그녀를 다시 밖으로 데리고 나갔습니다. 당신은 내려가서 그 손전등을 되찾아야 합니다. 우리가 가진 유일한 손전등입니다. 그녀는 아빠, 제가 그렇게 하게 하시겠습니까? 였습니다. 그녀는 떠나려고 했고 나는 그냥 농담을 하려고 했을 뿐이야 라고 말했습니다. 아무튼 꽤 재밌었으니 에훗으로 돌아가자. 에훗은 낙하산 아래로 내려갑니다. 그는 이 물건을 통해 슈트를 타고 내려갑니다. 그리고 그는 그렇게 탈출한다. NLT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NLT는 그는 변소를 통해 탈출했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아마 그 번역이 맞을 겁니다. 다른 번역에서는 그것을 덮어두고 그가 탈출했다고만 말합니다. 그들은 아마도 그것이 쇼생크 탈출 유형의 탈출이었을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에훗이에요. 하나님은 에훗의 독특함을 사용하신다. 그런데 요점을 놓쳤습니다. 제가 제기하고 싶었던 작은 요점 중 하나는 이것입니다. 에훗은 왼손잡이였습니다. 그에게는 남다른 뭔가가 있었습니다. 일반 인구에게는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질문.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위해 자신의 기이함을 사용하셨는가? 그가 왼손잡이라는 사실이요. 이제 저는 제가 어렸을 때 항상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고 싶었음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내 인생의 절반 동안 나는 내가 정말 이상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나는 단지 적응하지 못했습니다. 나는 어디에도 적응하지 못했습니다. 나는 항상 이상한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이 모든 일을 할수 있다는 뜻이다. 스포츠를 즐기자 모두가 나를 그들의 팀에 포함시키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항상 내가 정말 적응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나는 이상했다. 그래서 나는 평생 동안 내 이상한 점을 은폐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나는 사람들이 내가 정상적이라고 생각하도록 만들기 위해 시간과 에너지를 소비했습니다. 그러다가 20대 중반인 나는 깨달았다. 포기야, 너 정말 이상해. 그냥 인정하고 나가세요. 하지만 나는 여러분 중 일부를 보고 당신은 같은 야구장에 있습니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말하는 것은 우리가 함께 이상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말하는 것은 내가 말하려는 것은 이것이다. 당신이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당신의 가장 큰 자산입니다. 네, 사실 제가 그레이스 칼리지를 떠났을 때요. 나는 그곳에서 22년 동안 가르쳤습니다. 나는 왜 그곳에서 해고되지 않았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나를 아주 잘 아는 친구 중 한 명이 테드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말했습니다. 왜 여기서는 해고되지 않았나요? 내 말은 내 친구들은 모두 해고됐지만 나는 해고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테드, 당신은 너무 멀리 있었어요. 당신이 어디에 있는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단지? 그래서 내가 말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나는 정말로 이것을 강하게 의미합니다. 당신이 생각하는 당신의 정말 이상한 점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것이라고 장담합니다. 하나님은 이상한 것, 사람의 감각을 부끄럽게 하는 바로 그것을 사용하시고, 그것을 감추려고 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가장 많이 사용하십니다. 당신은 그것이 가장 파괴적인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유익으로 바꾸실 것입니다. 당신은 나에게 나쁜 의도로 그렇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을 뜻하셨다는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개성을 그렇게 받아가십니다. 그래서 그것은 독특하고 하나님은 그것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에훗을 사용하셨습니다. 내 말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두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사용하셨나요? 그는 왼손잡이를 사용했고 그의 영광을 위해 그 특별한 독특함을 사용했습니다. 내가 말하는 것은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이상한 점을 은폐하고 파괴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자신이 이상해지도록 허용하세요. 마음껏 즐기세요.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자주 사용하시는 점이 바로 그 점입니다. 지도. 이제 여기에 영토를 배치하려는 지도가 있습니다. 모압 사람들이 거기서 올라왔다가 여기 여리고로 내려와서 여리고를 점령하였느니라. 이곳이 정말 이스라엘과 가깝나요? 여기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압 사람들은 매우 공격적이었습니다. 에훗이 그들을 쫓아낼 것입니다. 사실 이 사람들은 저 위쪽에서 왔는데 모압 왕이 그곳에서 동맹을 맺고 있던 곳이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에훗은 요단강을 건너 이 지역 길갈로 내려갔다가 돌아섰다. 그는 다시 올라가서 왕을 얻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것이 일어나는 지역, 영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지 지리에 대한 이해를 얻고 있는 것뿐입니다. 질문. 이전 슬라이드에는 회개가 주기에 일부로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백성은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여기서 정확히 어디에 언급되어 있는지 잊어버렸습니다. 그렇습니다. 15절입니다. 거기에 대한 회개.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분은 그들에게 구원자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들의 회개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키셔서 그들에게 구원자를 주시는 것입니다. 좋은 지적. 솔직하게 말해주세요. 드보라와 바락. 이제 데보라와의 거래는 어떻게 되나요? 사사기 4장과 5장에는 드보라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여인에 대해서는 사사기 4장 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리더십을 발휘하는 여성들과 관련이 있습니다. 데보라는 리더입니다. 그 내용은 이러합니다. 그때의 랍비도의 아내여 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래서 그녀는 여선지자입니다. 그녀는 랍비도스와 결혼했습니다. 그녀는 당시 이스라엘을 이끌었고 에브라임 산간 지방 라마와 베델 사이에 있는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들에 거주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법원 사건의 판결을 받기 위해 그녀에게 왔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결혼했고 지도자이며 남자들에게 무엇을 해야 할지 알려주고 하나님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누가 그녀를 여선지자로 만들었나요? 사람이 스스로 선지자가 됩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당신을 선지자로 만드십니다. 선지자는 무엇을 하는가? 한 선지자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라고 말했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을 대신하여 말한다. 예언자는 무엇을 하는가? 여선지자는 하나님을 대신하여 말하는데 드보라가 바로 그 일을 했습니다. 그녀는 또한 판사였습니다. 그녀는 실제로 자신만의 야자나무를 갖고 있었고 사람들이 그녀에게 와서 사법적 결정을 내리곤 했습니다. 그녀는 이스라엘의 사사가요. 이스라엘을 이끄는 자요. 여선지자였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은 성경의 다른 진술과 어떻게 들어맞습니까? 이 여성이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나요? 그렇다면 신약성서에 나오는 고린도전서 14장 33절에서 여자는 교회에서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바울이 말한 몇 가지 진술이 있습니까? 교회에서는 잠잠해야 합니다. 아니면 디모데의 여자가 남자를 가르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여성은 아니, 지도자 위치에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옛날에 제가 테네시 주 브리스톨에 있는 작은 성경대학에 다녔을 때, 주말이면 순회 설교자처럼 지내던 때를 언급합니다. 즉, 나는 다섯 개의 다른 교회에서 설교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한 주에 한 교회에 가고 다음 주에 순회를 돌았습니다. 교회 중 하나에서는 평균 교육 기간을 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교회에 다니는 대부분의 남자들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적이 없습니다. 그 교회에 한 여자가 있었는데 그 여자는 영문학 석사 학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교회는 전도서를 연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전도서는 단순한가? 복잡한가? 전도서. 당신은 이 책을 읽게 될 것입니다. 이번 목요일의 전도서는 거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정확히 이해하기에는 복잡한 책입니다. 사실 저는 올해 전도서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나에게 야 힐데브란트 전도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니? 라고 말하게 했어요. 제가 이번 학기에 실제로 발전시켰다고 생각하는 새로운 시각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남자들은 고등학교를 마치지 못했고, 이 여자는 영문학 석사 학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전도서를 가르칠 수 있을까요? 아마도 교회의 다른 누구보다 나을 것입니다. 그래서 들어와서야? 나는 그런 일에 대해 신학교 훈련을 받았지만 전도서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나는 그것을 인정하는 첫 번째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하는 일을 들어봐야겠다. 그녀는 영어 리트입니다. 그녀는 나에게 전도서를 이해하는 문학적인 방법을 알려줄 것입니다. 나에게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나는 그녀의 수업에 앉았습니다. 그녀가 여자라는 이유로 그녀의 교회의 남자들 중 일부가 그녀의 수업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들은 여자가 남자를 가르치는 것을 용납하지 아니하노라라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의 입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이 진술과 것들을 사용했습니다. 이제 질문. 그러한 접근 방식 중 일부와 충돌이 있다고 보십니까? 그래서 어떻게 작업합니까? 저는 답변을 따옴표 안에 넣었습니다. 이것이 답변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옛날에 나는 박사학위 논문을 쓰고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박사학위 논문을 발표하고 있었고, 나는 이 사람의 논문을 승인해야 했던 독자 중한 명이었습니다. 그는 주장을 했고 이것이 그가 주장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한 남자가 없을 때 여자를 사용하시고 선한 남자가 없기 때문에 드보라를 사용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사사기에 대한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도 나와 논쟁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모두는 괜찮습니다. 그래서 나는 스스로 논쟁해야 할 것입니다. 그건 내가 들어본 것 중 가장 멍청한 말 중 하나야. 좋아요. 죄송합니다. 이것이 남성과 여성 모두를 소외시키는가? 좋은 남자가 없어서 하나님이 여자를 쓰신다고 합시다. 그래서 결국 양쪽 모두를 소외시키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드보라 시대에도 선한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네, 있었어요. 선한 사람이 없어서 하나님이 그녀를 사용하신 걸까요?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확실히 좋은 남자가 있었고 하나님이 여전히 여자를 사용하시는 다른 경우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한심한 주장이다. 나는 누군가를 사용하는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쓰신다면 당신은 누구이기에 이 여자를 이류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인도하기 위해 그녀를 사용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당신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반대합니까? 하나님은 거의 선택을 하십니다. 그래서 당신이 하나님은 그런 여자를 사용하시면 안 돼요라고 말하기 시작하면 그렇습니다. 그는 자신이 원하는 일을 하는 하나님이십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 이 주장은 양쪽 모두에게 소외감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품위를 떨어뜨리는 일이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모욕적입니다. 나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어서 그 사람의 논문에 대해 많은 슬픔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또한 이 두 번째 주장을 내놓았습니다. 데보라는 예외입니다. 예외는 규칙을 증명합니다. 이제 불행히도입니다. 저는 대학 때 수학을 전공했어요. 불행하게도 나는 수학을 좋아했습니다. 제가 대학에 들어갔을 때 논리 선생님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수년 동안 논리를 가르치게 되었습니다. 논리적으로 모두 진술을 할 때 모두 진술과 어떻게 모순됩니까? 누군가가 여자는 다 이렇다, 모든 사람이 이렇다, 매사추세츠 출신의 모든 사람이 이렇다는 말을 모두라는 진술을 어떻게 반박합니까? 반례는 몇 개나 있어야 합니까? 하나? 모두라는 진술을 할 때 당신은 정말로 취약합니까? 모두 그렇다는 걸 증명해야 하니까요. 그들이 해야 할 일은 하나의 반례를 찾는 것뿐입니다. 그러면 당신의 주장은 끝납니다. 그런데 논문을 작성할 때 모든 진술을 멀리해야 합니까? 이해했나요? 모든 진술은 누구에게 입증 책임을 지우나요? 당신에게. 올 문을 사용하면 매우 취약해집니다. 이제 내가 매사추세츠의 일부 사람들은 그렇습니다라고 말하면. 질문. 일부 진술을 어떻게 반박합니까? 일부 진술을 반박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합니까? 그들은 모두 보여야 하고 모든 것을 보여줘야 한다는 입증 책임이 그들에게 있지만 종종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글을 쓸 때 모든 진술을 사용하는 데 매우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모든 여성이 이렇다면, 모든 여성이 리더십을 발휘할 수 없다면, 모든 여성은 침묵해야 하고, 모든 여성이 교사가 될 수 없다면, 한 가지 예외가 있다면 그 예외는 증명되지 않습니다. 규칙. 예외는 규칙이 작동하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모든 여자가 이래야 한다거나 모든 남자가 이래야 한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생각은 효과가 없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이 주장은 데보라가 예외라는 것입니다. 그녀는 확실히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외는 규칙이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성이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으며 이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른 모든 것보다 받아들여야 할 사람은 바울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게 무슨 일인지 아시나요? 그것은 바울의 글에 특권을 부여합니다. 우리는 성경의 다른 부분보다 바울의 글을 우선시해야 합니까? 구약성서는 바울의 글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주신 부분입니다. 나는 그들이 여기는 로마서이고 이것은 갈라디아서입니다. 우리는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의 렌즈를 통해 성경 전체를 봅니다. 라고 말하는 곳에 갔습니다. 그게 무슨 문제야? 그들은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를 사랑하기 때문에 모두 몸이 굽어 있습니다. 창세기의 렌즈와 출애굽기를 통해 성경을 해석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모든 것을 그렇게 해석하기보다는 구약에서 신약까지 이런 식으로 접근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성경의 한 부분을 다른 부분보다 우선시하는 것에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므로 부분의 특권을 부여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그것이 실제로 모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바울 자신은 어떻습니까? 이것 좀 봐. 바울 자신도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서 이성 갈등 문제에 대해 제가 생각하는 중요한 구절은 바로 이 구절들입니다. 이것은 유명한 구절이다. 사람들은 이것에 대해 수년 동안 논쟁을 벌여왔습니다. 바울은 유대인도 헬라인도 없다고 말합니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유대 민족과 그리스 민족이 있습니다. 구약에는 유대인과 헬라인이 있었고 그 구분은 할례자와 무할례자로 나뉘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 없느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이가 없습니다. 종이든 자유인이든 우리는 더 이상 종과 자유인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자매입니다. 노예도 없고 자유인도 없습니다. 남자나 여자나 너희는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니라. 그러므로 유대인과 이방인, 종과 자유인, 남자와 여자 사이에 있던 경계가 모두 사라졌습니다.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며 바울은 갈라디아서 3시 28분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또 다른 하나는 에베소서 5장 22절입니다. 여자들이여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말을 사용하여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앞 구절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에베소서 5장 21절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아내에게 복종해야 합니까?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서로 복종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는 훌륭한 모범이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큰 지도자인가? 예수 그리스도는 기독교 교회의 큰 지도자이시다. 예수님은 자신의 리더십을 어떻게 표현하시나요? 그가 와서 안녕하세요. 제가 빅리더입니다. 여러분 모두 절하세요. 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은 무엇을 하시나요? 그는 그들의 신을 벗으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예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그분은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셨습니다. 우주의 왕이신 그분이 모든 사람의 종이 되십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리더십의 모델을 남겨주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큰 리더입니다. 아니, 내가 발을 씻어줬어. 나는 1830년경의 대통령이었던 앤드류 잭슨에 관한 이야기를 기억합니다. 그는 왜 그렇게 위대한 지도자였는가? 나는 그 사람이 한 모든 것에 동의하지 않지만 그는 훌륭한 리더였습니다. 그는 맥락의 싸움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는 군대를 이끌고 전쟁에 나갔고 그의 부하 중 일부가 부상을 입었습니다. 앤드류 잭슨은 말에서 내렸고 그는 큰 장군이었고 말을 탔습니다. 그는 말에서 내려 걷는 동안 부상당한 병사들을 말에 태웠습니다. 질문. 그가 그런 일을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를 위해 죽었을까요? 그렇습니다. 그들은 그분이 그들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실 것임을 알았고, 따라서 그들도 그분을 위해 자신을 희생할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는 그들이 타고 있는 동안 걸었고 그들은 와, 이제 리더구나 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세 가지 주요 죄, 돈, 섹스, 권력. 나는 오늘 죄에 관해 여러분에게 가르칠 내용으로 나를 인도하지 않습니다. 돈, 섹스, 권력이라는 세 가지 큰 것이 있습니다. 이제 돈. 여러분은 고든 대학생이므로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미안하지만 솔직하게 말해서 내가 두렵고 실제로 당신도 두려워해야 할 가장 큰 것은 15살. T15T이고 너희들은 정말 겁에 질려야 한다. 부채가 15조입니다. 당신은 그게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나도 모릅니다. 그것은 많은 돈이다. 돈, 돈 걱정하지 마세요. 돈 문제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섹스는 더러운 것입니다. 당신이 기독교인이라면 성관계를 하면 적발되고 체포됩니다. 정말 잘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섹스는 더럽습니다. 직시합시다. 당신이 걱정해야 할 것, 그리고 실제로 죄를 지을 것이라면 돈에 대해 걱정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결코 그것을 갖지 못할 것입니다. 섹스는 더럽고 잡힐 거야? 죄를 짓고 싶으면 권력을 행하라. 힘은 깨끗한 것입니다. 아니요. 진지하게 그들은 당신을 잡지 못하고 실제로 당신은 권력을 올바르게 행사합니다. 모두가 당신이 경적을 울리는 큰 리더이고 당신이 그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당신이 그것을 할 것이라면 힘을 가하는 것이 깨끗한 것입니다. 질문. 내가 냉소적이었나요? 네. 저쪽으로 걸어가야 했는데 카메라를 움직이지 않을 것 같아 걱정이네요. 그래서 내가 말하는 것은 돈, 섹스, 그리고 가장 까다롭고 가장 교활한 권력인 권력입니다. 권력은 사람에게 오기 때문에 가장 교활하다는 말이 바로 그것이다. 권력은 무엇을 하는가? 권력은 부패하고, 절대 권력은 절대적으로 부패한다. 권력에 조심하세요. 그것은 정말 미묘해서 사람 속으로 들어가서 그들이 알기도 전에 그들의 존재에서 골수를 빨아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깔끔해서 좋아 보이는군요. 하지만 힘은 조심해야 합니다. 다시 데보라에게 돌아가자. 이제 데보라에게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제가 보기엔 성별이 아닌 능력과 은사가 문제인 것 같습니다. 능력과 선물이 문제입니다. 훌다는 구약에서 우리를 위한 선지자가 될 것입니다. 그녀는 여선지자입니다. 이제 당신은 하나님께서 선한 사람이 없을 때만 여선지자들을 사용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니요. 훌다는 한 남자가 이름을 붙였을 때 여선지자였습니다. 그의 이름은 예레미야가 뛰어다녔던 것 같아요. 그는 꽤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예레미야는 실제로 구약성서에서 가장 큰 책을 썼습니다. 시편보다 크며 장수는 많지 않지만 더 깁니다. 그래서 훌다는 예레미야가 있을 때 여선지자입니다. 주변에 선한 사람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녀를 여선지자로 사용하셨습니다. 신약성서에 들어가면 누군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글쎄요. 구약성서의 여선지자들 같은 건 다 엉망이에요. 신약으로 가면 무슨 일이 일어나나요? 당신에게는 필립의 예언하는 딸들이 있습니다. 그에게는 오물결표 사인 7명 정도 있는데 예언하는 딸이 오물결표 사인 7명인지는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들은 필립의 예언하는 딸들입니다. 그것은 오순절 이후, 성령 강림 이후, 교회 시대에 있었던 사도행전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얻은 것은 두 성서 모두에서 리더십을 발휘하는 여성입니다. 그러면 바울의 진술이나 일들로 당신은 무엇을 합니까? 글쎄요. 성경에서 그런 진술들 사이에 갈등이 있다고 생각하면 아마도 문화가 거기에 관련되어 있다고 말해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에서 그런 말을 하게 만드는 특정한 문제를 언급하고 있습니까? 그가 말하고 있는 것은 해결되고 있는 특별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제 저는 여러분의 신약 수업에서 고린도전서와 디모데전서를 공부하면서 그러한 해결책 중 일부를 지적할 것이지만 그 당시 문제였던 문화적 문제 때문에 대부분 해결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드보라는 바락과 함께 어디서 일을 합니까? 바락은 장군이다. 그들은 나가서 철병거를 가지고 싸울 것입니다. 하솔 왕 야빈 이 철병거를 이끌고 내려옵니다. 질문. 이곳이 전차를 타기에 좋은 장소가 될까요? 평평한데 여기서 전차가 작동하나요? 예, 여기 산에서는 전차가 작동하나요? 아니요. 그들은 여기 평원에서 일해요. 여기 이 평야가 화살촉처럼 보이는 것이 보이시나요? 이 평범한 종류는 화살촉이 내려오는 것처럼 보입니다. 바로 여기 이 평야는 므깃도 평야, 또는 여러분이 알고 있듯이 아마겟돈이라고 불립니다. 이것은 아마겟돈입니다. 이곳은 아마겟돈 계곡입니다. 이스라엘 전체에서 가장 큰 계곡이다. 전쟁을 하기에 좋은 장소입니다. 그런데 므깃도가 바로 여기에 있기 때문에 아마겟돈이라고 부릅니다. 므깃도는 그곳의 이름이다. 그들이 전투를 했던 곳이 전화입니다. 이곳이 전화이고 이곳이 그들이 전투를 했던 곳입니다. 여성과 전쟁. 그런데 전투 이야기에서 누가 총사령관을 쓰러뜨릴 것인가? 남자가 될까요? 아니면 여자가 될까요? 여자가 장군을 잡으려 하는데 하나님은 바라가 내가 겁쟁이이므로 여자가 이 남자를 죽이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시스라는 수레에서 내려 이 여인의 집으로 트럭을 몰고 와서 야에라. 우리가 너희와 동맹을 맺었구나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야, 나 정말 목마르다 마실 것좀 줘라고 말합니다. 그녀는 아, 나에겐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따뜻하고 맛있는 우유만 있으면 돼요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는 따뜻한 우유를 마시고 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나요? 그는 매우 피곤합니다. 전쟁을 치르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그는 따뜻한 우유를 마시고 잠에 듭니다. 그 사람이 잘하는 게 뭐죠? 그 여자요? 그녀는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녀가 시스라와 손을 맞대고 싸울 수 있습니까? 알다시피, 나는 이 전투를 할수 있어요. 그녀는 무엇을 하나요? 그녀는 텐트를 세우고 철거하기 때문에 말뚝과 망치를 잘 다루나요? 그녀는 망치와 말뚝 사용법을 알고 있나요? 그래서 그녀는 망치를 꺼내서 쾅, 쾅, 맥스웰의 은망치가 그의 머리 위로 내려옵니다. 붐! 말뚝이 그의 머리 아래로 내려가고 그녀는 그 남자를 말뚝으로 묶고 그가 자고 있는 동안 그를 데리고 나갑니다. 질문. 여자는 전투에서 어떻게 싸우나요? 여자가 그를 여우로 몰아넣나요? 그녀는 영리한가요? 예. 그녀는 영리해서 그를 속였습니다. 그녀는 그가 그렇게 약해지면 그를 잡아서 데리고 나갑니다. 그녀는 요즘 승리합니다. 야엘은 위대한 승리자이고 하나님은 여기서 드보라와 바락과 함께 승리를 거두십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공했습니다. 그들은 하솔왕 야빈을 처부수었습니다. 야빈 1세와 2세. 그런데 여호수아서를 기억하는 사람이 있나요? 아마도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서에는 여호수아가 하솔왕 야빈을 물리쳤다고 언급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경에 오류가 있다고 말합니다. 드보라가 야빈을 물리쳤지만 여호수아는 이미 야빈을 죽였습니다. 야빈은 당신이 이집트에서 가졌던 것처럼 야빈 1세, 야빈 2세와 같은 성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집트에서 프톨레마이오스 왕조를 연구한 사람이 있습니까? 이집트 역사를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이집트 역사 프톨레마이오스 1세, 프톨레마이오스 2세, 프톨레마이오스 3세, 프톨레마이오스 4세, 연속으로 24개의 프톨레마이오스가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이집트의 모든 역사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냥 우스꽝스럽게 말한 것뿐이지만 야빈도 아마 마찬가지였을 것이고, 아마도 왕조의 이름이었을 것입니다. 야빈이 왕이 되었는데 그가 죽었습니다. 기드온 대 미디안. 이제 기드온과 미디안. 사사기 6장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나요? 기드온은 대쉬 여러분이 읽은 기사를 기억하시나요? 사사기는 기드온과 함께 올라가고 기드온은 사사기의 정점과 같습니다. 기드온 이후 책은 내려가는 것과 같으며 더 많은 죄악적인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떠오르는 것 같아요. 포도주 틀에 있는 기드온. 그는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포도주 압착기의 밀이 무엇인지에 대한 몇 가지 정보를 알아야 합니다. 우선, 밀은 어떻게 수확하나요? 일반적으로 밀은 줄기 높이로 무릎 높이 또는 약간 더 높습니다. 낫을 들고 손으로 가서 줄기를 많이 잡고 낫으로 베는 것입니다. 줄기를 자르고, 모든 줄기를 갈아줍니다. 그런 다음 이 줄기를 가져다가 타작 마당에 놓아두십시오. 타작 마당. 내가 있는 이 기둥의 기둥은 대부분의 기둥보다 두 배 정도 큽니다. 크기는 이 크기의 절반 정도입니다. 그들은 종종 산 꼭대기에 올라갑니다. 그들은 산 꼭대기를 깎아 그 위에 평평한 지역을 만듭니다. 그런 다음 그들은 줄기를 모두 가져다가 밀과 함께 거기에 얹습니다. 밀은 왕겨 안에 있고, 왕겨는 밀 주위의 껍질이라는 것을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다. 밀은 커널입니다. 문제는 인간으로서 우리가 왕겨를 먹을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왕겨를 먹는 것은 풀을 먹는 것과 같습니다. 인간이 풀을 먹을 수 있나요? 우리의 소화 시스템은 셀룰로오스를 그런 식으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왕겨를 먹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밀을 먹나요? 우리는 밀을 먹습니다. 글루텐 프리가 아닌 이상. 그러므로 밀과 왕겨를 분리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평평한 지역에 일어나서 동물들이 그 위를 걸어갑니다. 이제 동물들이 그 위를 걸으면 딱딱한 밀의 껍질이 벗겨지는데 어떻게 합니까? 공중에 던지면 가벼운 왕겨가 모두 바람에 날아가 버립니다. 왜 당신의 타작 마당을 산 꼭대기에 세우려고 합니까? 거기 바람이 불고 있어요. 그래서 바람이 겨를 날려버립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겨가 보이나요? 거의 구름과 같습니다. 나는 이스라엘에서 왕겨 작업을 하는 것을 본 적이 있는데 그것은 구름처럼 보입니다. 10마일 밖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미디안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미디안 사람들은 똑똑합니다. 미디안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농작물을 심도록 허용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들이 농작물을 수확하도록 놔두나요? 예, 그렇습니다. 미디안 사람들은 언제 개입합니까? 타작을 하고 있을 때 미디안 사람들은 자, 이제 깨끗한 곡식을 얻었습니다 하고 말하며, 미디안 사람들은 올라가서 그 곡식은 다 내 것입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기드온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기드온은 포도주 틀에 있습니다. 제가 본 와인틀은 이 정도 크고 둥글고 땅에 구멍을 뚫어 와인을 차는 곳이에요. 기드온은 이 포도주 틀에서 타작을 하며 곡식에서 결을 떼어내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아래로 던지고 있는데 이제는 포도주 틀에 바람이 없기 때문에 중력만 작용하게 됩니다. 그는 강력한 전사처럼 느껴지나요? 아니면 미디안 사람들을 피해 숨어 있는 것 같나요? 그는 미디안 사람들을 피해 숨어 있었는데 이 천사가 그에게 다가왔습니다. 기드온은 미디안 사람들로부터 밀을 지키기 위해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기드온은 강한 전사처럼 느껴지나요? 아니면 저 아래에 숨어서 미디안 사람들에게 잡히지 않으려고 애쓰는 닭처럼 느껴지나요? 그러나 주여, 기드온이 대답했습니다. 주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입니까? 우리 조상들이 우리에게 말하던 그의 모든 놀라운 일들은 다 어디 있느냐? 기드온은 떠난다. 그러자 하나님은 기드온을 부르시며 기드온아 너는 내 사람이요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것이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드온을 부르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가진 힘으로 가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당신을 보내지 않습니까? 주님, 제가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내 족속은 이스라엘 중에 가장 약한 족속이라고 변명하기 시작합니다. 참조, 모세, 기드온과 양털. 여섯 장 후반부에 나오는 양털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기드온은 양털을 준비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결정하기 위해 이 양털을 사용합니다. 당신은 양털을 꺼내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나는 당신이 이렇게 하려고 하신 것을 압니다. 그들은 그것을 양털을 내놓는 것이라고 부릅니다. 기드온의 이 구절은 기드온이 하나님의 뜻을 판단하기 위해 양털을 내놓은 것입니까? 기드온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미 알고 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그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양털을 꺼내는 것은 시험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었는가? 예, 즉, 양털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뜻을 판단할 때에는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이 구절은 그가 이미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단지 하나님을 시험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떻게 하나님을 시험했습니까? 그는 하나님이여 양털을 젖게 하고 땅을 마르게 하소서라고 말했습니다. 여름에는 따뜻하고 땅이 차가워지는 지중해에서 오는 이슬이 밤이 되면 차가워진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중해에 습기가 들어와서 차가운 땅에 닿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슬이 맺히게 됩니다. 그러나 이슬이 양털에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양털은 스펀지와 같습니다. 땅이 마르는 동안 스펀지는 자연적으로 더 젖어 있습니까? 땅이 마르고 물이 땅 속으로 바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양털을 젖게 하고 땅을 마르게 하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예, 그래서 기드온은 그렇게 박지 않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 이봐. 그건 분명히 보통 일이 일어날 일이야 맙소사. 한 번 더 시도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땅을 젖게 하고 양털을 말리게 해주세요. 정말 까다롭습니다. 자, 그것은 까다롭습니다. 왜냐하면 이슬이 내리고 이슬이 모든 것을 덮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물을 건조하게 유지하고 땅을 젖게 하는 양털을 만드는 것은 진정한 기적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대할 때 그것은 모두 기적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양털을 결정함. 그래서 이 구절은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저는 단지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에 대해 조금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아이들이 대학에 입학하는데 전공은 무엇인가요? 인생에서 무엇을 하고 싶나요? 내 딸은 곧은 대학을 졸업했지만 졸업 후 인생에서 무엇을 하고 싶은지 전혀 몰랐습니다. 끔찍하다.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진지하게. 그녀는 졸업한 지 2년 정도 되었을 때 주변을 뒤지고 있었고 성서 연구를 전공하고 있었고 자신이 무엇을 하고 싶은지 몰랐습니다. 약 2년 후에 그녀는 저는 전문 간호사가 되고 싶은 것 같아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돌아가서 이 모든 화학과 과정을 수강했고 지금은 전문 간호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녀가 이 사실을 알아내는데 대학 졸업 후 몇 년이 걸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결정하는 것은 내가 사용하는 추상적인 지침일 뿐입니다. 우선, 그것이 도덕적인지 묻습니다. 질문, 나가서 도둑질을 해야 할까요? 나가서 거짓말을 해야 할까요? 나가서 바람을 피워야 할까요? 나가서 누군가를 죽여야 할까요? 대답은 이렇습니다. 아니요. 그것들은 부도덕하고 틀렸습니다. 즉, 그것이 도덕적인가, 하나님의 뜻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는 거짓말하는 것은 나쁜 것이고, 속이는 것은 나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도덕적인 의지가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 스스로에게 물어볼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압니다. 제가 스스로에게 자주 묻는 질문은 무엇이 좋은가요? 입니다. 나는 노인이고 인생의 마지막을 바라보다 있습니다.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것, 가장 빠른 것이 무엇인지 말하고 있습니다. 즉,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일은 무엇인가? 매일 나는 이 질문을 하게 됩니다.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일은 무엇인가? 그래서 당신은 좋은 것이 무엇인지, 내가 할 수 있는 좋은 것이 무엇인지 묻습니다. 이제 당신의 열정을 추구하세요. 우리 각자는 사물에 대해 서로 다른 관심을 갖고 있으며 당신은 당신이 관심 있고 열정을 갖고 있는 것을 추구해야 합니다. 당신이 재능을 갖고 있는 것과 그것이 합쳐질 수 있기를 바라나요? 당신은 무엇에 재능이 있습니까? 당신의 기묘함, 당신의 재능, 창의력, 당신을 정말로 움직이게 만드는 것은 무엇입니까? 당신의 선물은 무엇입니까? 그런 것들을 따르세요. 그런 다음 당신은 또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하라고 부르신다고 생각하는지 묻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삶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하지만 때로는 이러한 것들을 잘 파악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대학에 다닐 때 전기공학과 수학과를 다녔습니다. 그게 내 학사 학위였어요. 1월에 마친 후 나는 신학교에 갔다. 나는 신학교에 가서 무엇을 공부했는가? 추상대수학. 신학교의 복잡한 변수. 아니요. 저는 그리스어와 히브리어를 공부했습니다. 신학교에 갔을 때 나는 성경 공부를 좋아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신학교를 졸업한 뒤 대학원에 진학했습니다. 나는 후회하며 생각했다. 하나님, 나는 내 인생에서 3년을 낭비했습니다. 내 인생의 3년 반 동안 나는 학교에 20시간의 공학 과정을 수강하고 일주일에 20시간, 30시간, 40시간 일하면서 자살하고 있었습니다. 대학을 다니다가 자살했어요. 나는 하나님. 제가 거기에 투자한 모든 일을 낭비했습니다. 나는 그것을 완전히 낭비했다. 그리고 지금 나는 성경을 하고 있는데 성경이 전기공학과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약 10년, 15년 후, 80년대 후반쯤에 갑자기 저는 PC라는 것을 손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맙소사. 예전보다 10배 더 쉬워졌습니다. 이 PC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보세요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그래서 저는 이 모든 일을 컴퓨터로 하기 시작했습니다. 질문. 성경 공부와 컴퓨터를 함께 할 수 있나요? 그런데 여러분은 그로부터 이익을 얻나요? 왜냐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든 당신은 이 모든 강좌 자료와 오디오, 텍스트와 이 자료에 대해 $10를 지불하는 금액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교과서를 구입하면 지금은 온라인으로 구입하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이 약 50물결표 쌓인 $75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정말 온라인에서 멋진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예, 하지만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내 인생에서 약 10년에서 15년 동안 내가 하나님이 무엇을 하고 계셨는지 알 수 없다고 생각했던 기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즉, 나는 내 인생의 많은 부분을 낭비했고 그것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내가 말하려는 것은 당신은 하나님이 당신의 삶에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알 수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시간을 두고 시간을 들이면 10번지년, 15년, 20년 후에 갑자기 전구가 켜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아,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었는데 나는 그 연관성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어요 라고 말할 것입니다. 내가 보는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취하시고 그것을 바꾸신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말을 기억하십니까? 당신은 나에게 그것을 악으로 의도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의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서 가장 더러운 것들을 가져가시고 바꾸시는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봅니다. 결국 우리가 겪게 되는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선하심과 위대함을 위해 놀라운 방법으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이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특별하게 만드는 방식으로 우리를 구속적으로 만지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열린 문과 닫힌 문에 대해 몇 가지 생각해 볼 점이 있을까요? 하나님은 문을 열어주시고 다른 문들은 닫혀 계십니다. 제가 사람들에 대해 생각하는 가장 큰 것 중 하나는 실패입니다. 실패는 당신의 가장 친한 친구 중 하나입니까? 실패는 실패를 처리하는 방법을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실패는 인생에서 가장 큰 축복 중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나는 항상 마이클 조던의 이야기를 기억합니다. 마이클 조던이 누구인지 기억하는 사람 있나요? 이 사람은 90년대에 농구를 했습니다. 나는 프로 스포츠를 본 적이 없지만 마이클 조던은 봤다. 솔직히 저는 호턴 대학에서 뛰었습니다. 매 경기마다 그가 했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본 적이 없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불가능. 마이클 조던은 고등학교 농구팀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실패에 어떻게 대처하느냐는 것입니다. 실패는 정말 중요합니다. 열린 문과 닫힌 문. 열린 문과 닫힌 문을 어떻게 처리하나요? 마지막으로 헨리 노웬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그는 기도에 관해 이야기합니다. 기도할 때 두 손을 벌려 기도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주먹을 쥔다.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됩니다. 당신은 하나님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두 손을 벌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당신의 손에 맡기십니다. 그분의 은혜입니다. 그분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많은 삶이 두 손을 벌려 기도하고 있습니다. 요구할 수 없습니다. 잘될 거라고 생각하는 일이나 그런 일이요. 당신은 손을 벌려 물건을 잡습니다. 나일즈 로그가 말했듯이, 하나님은 당신의 손에 은혜의 꽃다발을 두십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당신은 그것을 붙잡을 수 없으며 그는 그것을 당신의 손에 선물로 넣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기드온과 하나님의 뜻과 관련된 것입니다. 기드온과 미디안 전투. 이제 우리의 다음 큰 사람은 기드온과 미디안입니다. 그냥 기디온을 끝내고 오늘로 끝내겠습니다. 기디온이 전투에 참여하고 기디온은 싸우러 나갑니다. 무슨 일이야? 하나님은 그에게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여기서는 일곱 장 기드온과 미디안의 전투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기드온은 나가서 3만 2천 명을 모았습니다. 큰 군대가 승리하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작은 군대가 승리하기를 원합니까? 당신은 가능한 한 가장 큰 군대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기드온아 너에게 남자가 너무 많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는 용사들이 너무 많아서 전투에서 이기면 전투에서 이겼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나는 이 싸움에서 승리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는 사람은 집으로 돌아가십시오. 사람들은 전쟁 상황에서 두려움을 느끼나요? 전쟁 상황이 위협적인가? 제 아들의 가장 친한 친구 중한 명인 헤들리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릴 수 있습니다. 헤들리는 두려움이 없었고 두려움도 몰랐습니다. 그는 이라크에 가본 적이 있어서 두려움을 전혀 몰랐습니다. 내 아들은 그의 가장 가까운 친구 중 하나였습니다. 그는 아프가니스탄으로 간다. 그는 목에 총을 맞았습니다. 그것은 그의 주요 동맥을 1mm 정도 놓쳤고 그는 죽었을 것입니다. 헤들리는 한두 달 쉬었는데, 기억이 안 나네요. 그들은 그를 패치했습니다. 그는 돌아왔다. 그가 전투에 복귀했을 때 이제 그는 두려움을 알았습니까? 예, 그의 목에 총을 맞은 뒤, 갑자기 다시 밖에 나가면 이것이 바로 당신이고 당신은 다시 목에 총을 맞았습니다. 이것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말하는 것은 두려움과 전투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2만 2천 휴가. 그는 만이나 그와 비슷한 것을 모릅니다. 이제 하나님은 그를 데리고 술을 마시게 하십니다. 더운 기후입니다. 머리를 물에 빠뜨리고 물 밖으로 나온 놈들은 다 집으로 보내라. 정말 목이 마를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술을 마시나요? 봄에 뛰어들어 머리부터 먼저 들어가나요? 그는 그것을 꺼내서 입에 대는 사람들이 내가 원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했습니다. 몇 명이나 있었나요? 300 나머지 수천 명은 모두 집으로 돌아갑니다. 기디온은 300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300초 스파르타인처럼 들리네요. 이제 어떤 사람들은 기드온이 좋은 사람 몇 명을 원한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하려고 하신 일입니까? 몇 명의 선한 사람을 얻으시려는 것입니까? 대답은 이렇습니다. 아니요. 그것은 이 이야기의 요점과 정반대입니다. 하나님은 소수의 선한 사람이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소수의 선한 사람을 얻으려고 하셨나요? 아니, 누가 승리할 것인지 보여주려고 했던 걸까요? 그는 승리할 예정이었습니다. 이 소수의 좋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는 일은 기본적으로 돌아다니며 미디안 사람들을 에워싸고 올리브 기름이 가득한 등잔과 불을 태울 수 있는 심지를 준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나팔을 들고 있고 300명의 사람들이 그들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디안 사람들은 그들이 용병이라고 부르는 것의 복합체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중에 용병들이 섞여 있어요. 기드온이 그들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들은 화염병처럼 램프를 깨뜨립니다. 그들은 화염병을 깨뜨립니다. 모든 것이 불타오르고 있습니다. 그들이 나팔을 불자 미디안 사람들과 용병들이 포위된 줄 알고 서로 싸우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군대가 무너지고 사람들은 서로를 죽입니다. 기드온은 300명과의 전투에서 승리합니다. 그날 전투에서는 누가 승리했나요? 주님께서 전쟁에서 승리하셨고 승리는 그분의 것이었습니다. 여기서는 종료하겠습니다. 시계가 느린 것 같아서 다음번에 끝내겠습니다. 그럼 목요일에 뵙겠습니다. 목요일에 퀴즈가 있어요. 이것은 구약의 역사, 문학, 신학 과정 20번 강의에서 테드 힐데브란트 박사, 디아어 테드 힐더브랜트입니다. 여호수아서와 평화주의 대정당한 전쟁 이론의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 사사기와 사사 에훗, 드보라, 바락, 기드온에 대한 소개와 함께 사사기로 넘어갑니다. 편집자, 브리영, 에버게일 내시, 에비 스완슨, KT 저블로트스키, 덜러포 안야누, 그리고 젠 신장, 거친 편집, 테드 힐더브랜트.